옷장 안으로 들어간 루시. 옛날에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라는 네 아이가 있었다. 이 이야기는 그 아이들이 전쟁 때 공습을 피해 런던 밖으로 피란가 있는 동안에 벌어진 일이다. 아이들은 시골 구석에 사는 늙은 교수 집으로 보내졌다. 교수 집은 가장 가까운 기차역에서도 16km나 떨어져 있었고 또 가장 가까운 우체국에서도 3km쯤 떨어져 있었다. 교수는 아내도 없이 아주 커다란 집에서 맥크리디 부인이라는 가정부와 세 하인과 함께 살고 있었다. 교수는 텁스룩한 흰 머리카락이 머리뿐 아니라 얼굴까지 뒤덮다시피 한 아주 늙은 할아버지였는데 아이들은 그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좋아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만났던 첫날 밤에 괴팍스런 표정으로 현관에 서 있는 교수를 보고 루시는 조금 무서워했고 에드먼드는 웃음이 터지려는 걸 억지로 참느라 계속 코를 푸는 척 했다. 첫날 밤 아이들은 교수에게 안녕히 주무시라는 인사를 하고 위층에 올라가자마자 여자 아이들의 방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터가 말했다. 우린 진짜 운이 좋았어. 일이 술술 풀릴 거야. 그 할아버지는 우리 맘대로 하게 놔둘 것 같아. 수잔이 말했다. 좋은 할아버지 같아. 에드먼드가 말했다. 에이, 그만둬.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에드먼드는 피곤하면서도 안 그런 척 할 때에는 언제나 성질을 부렸다. 수잔이 말했다. 어떤 식으로 말이니? 아무튼 넌 벌써 잘 시간이 넘었어. 엄마처럼 말하지 마. 누나가 뭔데 나한테 자라 마라 해. 누나나 자. 루시가 말했다. 다들 자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라도 우리가 이 방에 모여 얘기하고 있는 걸 들으면 난리가 날 거야. 피터가 말했다. 아니, 그렇진 않을 거야. 이 집은 우리가 뭘 하든 아무도 상관하지 않을 거야. 장담해. 어쨌든 우리 얘기 소리는 들리지도 않을 거야. 여기서 아래층 식당까지 가려면 10분이나 걸리니까. 게다가 그 사이에 계단도 많고 복도도 많잖아. 그때 갑자기 루시가 말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루시는 지금껏 이렇게 큰 집은 처음이었다. 더군다나 쭉 늘어선 빈 방과 많은 기다란 복도를 생각하니 슬며시 겁이 나기도 했다. 에드먼드가 말했다. 바보야, 저건 그냥 새 소리야. 피터가 말했다. 올빼미 소리야. 이곳은 새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일 거야. 이제 자러 가야겠어. 우리 내일 샅샅이 탐험을 해보자. 이런 곳이라면 뭐라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오는 길에 그 산들 봤지? 숲은? 독수리가 있을지도 몰라. 수사슴도. 어쩜 매도 있을걸? 루시가 말했다. 오소리도. 에드먼드도 말했다. 여우도. 수잔도 거들었다. 토끼도.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되자 비가 쏟아졌다. 억수같이 퍼부어대는 비 때문에 창밖을 내다보아도 산이나 숲, 정원을 흘러가는 물줄기조차 보이지 않았다. 에드먼드가 말했다. 어휴, 비가 올 줄 알았다니까. 아이들은 방금 교수와 함께 아침 식사를 끝내고 교수가 마련해준 위층 방에 모여 있었다. 그 방은 길쭉하고 천장이 나지막했으며 양쪽 벽에 밖이 내다보이는 창문이 두 개씩 있었다. 수잔이 말했다. 에드먼드, 그만 투덜대. 한 시간쯤 지나면 날씨가 갤 거야. 그동안 신나게 놀자. 라디오도 있고 책도 많으니까. 피터가 말했다. 난 빼줘. 나는 집안을 탐험할 거야. 그 말에 너도 나도 좋다고 따라 나섰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모험은 시작되었다. 이 집은 가도 가도 끝이 없을 것 같고 어디나 생각지도 못한 장소들로 가득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문을 열자 모두가 예상한 대로 빈 방이 나타났다. 그러나 아이들은 곧 그림들로 꽉 찬 아주 길쭉한 방에 이르러 갑옷 한 벌을 발견했다. 그 다음에는 온통 초록색으로 칠해진 방이 있었는데 방 한 구석에 하프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계단 세 개를 내려갔다가 다시 계단 다섯 개를 올라가니 2층의 작은 홀과 발코니로 나가는 문이 보였고 서로 통에 있는 방들이 쭉 이어져 있었으며 방마다 책이 빽빽히 꽂혀 있었다. 대부분 아주 오래된 책들이었고 어떤 것은 교회의 성경책보다 더 컸다. 그러다가 커다란 옷장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방이 불쑥 나타났다. 옷장 문에는 거울이 달려있었다. 그 방에는 창턱에 붙어있는 죽은 파리를 빼면 아무것도 없었다. 피터가 말했다. 아무것도 없다! 아이들은 다시 우르르 밖으로 나갔다. 단 루시만 빼고. 루시는 옷장 문이 잠겨있으리라 생각하면서도 왠지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뒤에 남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은 아주 쉽게 열렸고 거기에서 좀약 두 알이 또르르 굴러 떨어졌다. 안을 살펴보니 코트 몇 벌이 걸려있었다. 대부분 긴 모피 코트였다. 모피의 감촉과 냄새라면 사족을 못 쓰는 루시는 곧장 옷장 안으로 들어가 코트 사이에다 얼굴을 비비댔다. 루시는 옷장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옷장 문은 그냥 열어두었다.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보니 코트가 쭉 걸린 첫째 줄 뒤에 두 번째 줄이 있었다. 거기는 무척 컴컴해서 루시는 옷장 뒷벽에 얼굴을 부딪히지 않으려고 발을 앞으로 쭉 뻗었다.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디며 손가락 끝이 옷장 뒷벽에 닿겠지 싶었는데 뜻밖에도 나무벽은 손에 닿지 않았다. 루시는 이 옷장은 엄청나게 큰가 봐 하고 생각하면서 들어갈 자리를 마련하려고 부드러운 코트 자락을 옆으로 밀며 안으로 쭉쭉 들어갔다. 그때 발밑에서 뭔가가 뽀드득 소리를 냈다. 루시는 좀약인가? 하고는 이내 허리를 굽혀 발 아래를 만져보았다. 그런데 딱딱하고 매끄러운 옷장 나뭇바닥이 아니라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차갑고 푸석푸석한 것이 만져졌다. 정말 이상한데? 루시는 혼잣말을 하면서 한두 걸음 더 나아갔다. 다음 순간 루시는 부드러운 털이 아니라 딱딱하고 거칠고 따끔거리기까지 하는 어떤 것이 얼굴과 손을 스치고 있는 걸 알아차렸다. 루시는 놀라서 소리쳤다. 아니, 곧 나뭇가지 같잖아. 순간 루시는 앞에 불빛이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다. 옷장 뒷벽에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한두 발자국도 아닌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불빛이 보였던 것이다. 뭔가 차갑고 부드러운 것이 루시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잠시 후 루시는 자신이 깜깜한 밤중에 눈을 밟은 채 숲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하늘에서는 눈송이가 내리고 있었다. 루시는 속으로 생각했다. 여차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데 뭐. 그러고는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으며 불빛 쪽을 향해 숲을 헤치고 나아갔다. 10분쯤 지나 그곳에 다다르니 가로등이 하나 서 있었다. 루시는 멈춰서서 가로등을 바라보며 숲 한가운데 웬 가로등일까? 이젠 또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루시 쪽으로 타닥타닥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괴상망측한 사람이 나무들 사이에서 가로등 불빛 아래로 걸어 나왔다. 그 사람은 고작해야 루시보다 키가 조금 더 컸고 하얀 눈이 소복히 쌓인 우산을 펴들고 있었다. 허리 위쪽은 사람 같았지만 아래쪽은 발굽이 달린 염소 다리 같았다. 꼬리도 하나 달려 있었는데 눈 위에 끌릴까봐 우산을 든 팔에 걸쳐 놓아 처음에는 루시도 보지 못했다. 목에는 빨간 털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으며 피부색도 약간 붉으슬했다. 낯설긴 해도 호감가는 인상의 자그마한 얼굴에는 짧고 뾰족한 턱수염과 곱슬머리가 나 있었고 이마 양쪽에는 머리카락 위로 뿔이 하나씩 솟아 있었다. 한 손은 아까 말했듯이 우산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갈색 종이로 싼 꾸러미 몇 개를 안고 있었다. 그 꾸러미들과 하얀 눈을 보니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온 사람 같았다. 그것은 바로 파우누스였다. 파우누스는 루시를 보자 놀란 나머지 꾸러미들을 와르르 떨어뜨리며 소리쳤다. 세상에! 루시가 옷장에서 찾아낸 것. 루시가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파우누스는 꾸러미들을 줍느라 정신이 없어서 처음에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다 죽고 나서야 루시에게 고개를 까딱해 보이고는 말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꼬치꼬치 캐묻고 싶진 않은데 혹시 이브의 딸인가요? 루시는 말뜻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 난 루시예요. 아, 미안하지만 당신은 혹시 흔히 말하는 여자아인가요? 물론 여자아이죠. 그럼 정말 인간인가요? 루시는 여전히 어리둥절해하면서 대답했다. 그야 인간이죠. 그래, 맞아. 난 정말 바보야. 여태껏 한 번도 아담의 아들이나 이브의 딸을 본 적이 없어서 그만. 반가워요. 그러니까... 파우누스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꺼냈다가 아차 싶은 듯 말을 멈추더니 곧 다시 입을 열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내 소개를 해도 될까요? 나는 툼누스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툼누스 씨. 이브의 딸 루시 양,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어떻게 나니아에 왔죠? 나니아요? 그게 뭔데요? 여기가 나니아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죠. 저 가로등이 있는 곳에서부터 동쪽 바다의 거대한 케어 페러벨 섬까지가 모두 나니아 땅이죠. 그런데 당신은 서쪽 깊은 숲에서 왔나요? 난 빈방의 옷장을 통해 들어왔어요. 툼누스 씨는 다소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어렸을 때 지리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 이상한 나라들도 훤히 알 수 있을 텐데 이젠 너무 늦었어. 루시가 킥킥거리며 말했다. 그건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저 뒤에 있을 뿐이죠. 나도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긴 지금 여름이에요. 그런데 나니아는 겨울이죠. 아주 오랫동안 겨울이었어요. 이렇게 눈 속에서 얘기하다간 둘 다 감기 걸리겠어요. 머나먼 빈방 나라, 영원한 여름이 계속되는 화창한 도시 옷장에서 오신 이브의 딸. 우리 같이 차나 한잔 할까요? 고마워요, 툼스 씨. 하지만 돌아가야 해요. 저 모퉁이만 돌면 바로예요. 따뜻한 불도 있고 토스트, 정어리, 케이크도 있어요. 어머, 정말 친절하시네요. 하지만 오래 머물지 못해요. 이브의 딸, 팔짱을 끼면 둘 다 우산을 쓸 수 있어요. 저 길이에요. 자, 이제 가죠. 루시는 이 이상한 창조물과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팔짱을 끼고 숲속을 걸어갔다. 둘은 얼마 안 가서 땅이 울퉁불퉁하고 곳곳에 바위가 널려 있으며 작은 언덕들이 들쭉날쭉한 곳에 다다랐다. 한 조그마한 골짜기 밑에 이르러 툼누스 씨는 유난히 커다란 바위 속으로 똑바로 걸어 들여가려는 듯 갑자기 옆으로 방향을 꺾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루시는 툼누스 씨가 자신을 동굴 입구로 이끄는 걸 알아차렸다. 루시는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장작 굴빛 때문에 눈을 깜빡거렸다. 툼누스 씨는 허리를 구부려 깨끗하고 작은 부젓가락으로 불 속에서 타고 있는 장작개비를 꺼내 등잔에 불을 붙였다. 툼누스 씨는 곧장 주전자를 불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금방 될 거예요. 루시는 이렇게 멋진 곳은 처음이었다. 그곳은 보송보송하고 깨끗하고 아담한 분위기에 불그스레한 바위 동굴이었다. 바닥에는 양탄자가 깔려있고 작은 의자 두 개에 식탁과 찬장이 하나씩 있었다. 벽난로 선반 위에는 턱수염이 희끗희끗한 늙은 파우누스의 그림이 놓여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틀림없이 툼누스 씨의 침실로 이어질 것 같은 문이 있고 한쪽 벽에는 책이 빽빽히 꽂힌 책장이 있었다. 루시는 툼누스 씨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책 구경을 했다. 실레노스의 삶과 문학, 요정들과 그들의 풍습, 인간, 수도사와 사냥터 지기들, 민간 전설 연구, 인간은 신화 속의 존재인가? 와 같은 제목의 책들이 있었다. 파우누스가 말했다. 다 됐어요, 이브의 딸. 차 맛은 기가 막혔다. 알맞게 익은 달걀 반숙이 하나씩 놓였고 정어리와 버터를 바른 토스트, 꿀을 바른 토스트와 설탕을 살짝 끼얹은 케이크가 차례로 나왔다. 루시가 실컷 먹고 나자 파우누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파우누스는 숲속 생활에 관한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다. 한밤중에 춤잔치, 물의 요정 나이아스들과 나무의 요정 두루아스들이 어떻게 밖으로 나와 파우누스들과 함께 춤을 추는지 말해주었다. 또 잡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우윳빛의 숫사슴을 쫓는 긴 사냥 파티 얘기. 땅 속에 둥그리며 깊은 광산에서 성미급한 빨간 난쟁이들과 함께 보물찾기도 하고 잔치를 벌인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숲이 초록으로 물드는 여름이면 늙은 실레노스가 살찐 당나귀를 타고 그들을 찾아오곤 했고 가끔씩은 바쿠스도 직접 왔다고 했다. 그러면 시내에는 물 대신 포도주가 흐르고 온 숲이 몇 주일 내내 흥청망청 축제를 즐겼다고 한다. 그러면서 툼누스 씨는 우울하게 덧붙였다. 지금은 언제나 겨울밖에 없지만요. 툼누스 씨는 기운을 내려고 찬장 위에 놓인 상자에서 희한하게 생긴 작은 플루트를 꺼내 불기 시작했다. 그 플루트는 지푸라기로 만든 듯 했다. 플루트 가락을 듣고 있자니 루시는 울고 웃고 춤추고 자고 싶은 마음이 한꺼번에 들었다. 루시가 퍼뜩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벌써 몇 시간이나 흐른 뒤였다. 루시가 말했다. 툼누스 씨, 정말 미안한데요. 가락이 마음에 들긴 하지만 집에 가봐야 해요. 몇 분만 있을 작정이었거든요. 파우누스는 플루트를 내려놓으면서 몹시 슬픈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젠 소용없어요. 루시는 겁에 질려 벌떡 일어났다. 소용없다뇨? 무슨 소리예요?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다들 내게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한단 말이에요. 잠시 후에 루시는 다시 물었다. 툼누스 씨, 도대체 무슨 일이죠? 파우누스의 갈색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니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눈물은 금세 코를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파우누스는 마침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동굴이 떠나갈 듯 울어댔다. 루시는 몹시 가슴이 아팠다. 툼누스 씨! 툼누스 씨! 울지 마세요! 그만 울어요! 무슨 일이죠? 어디 아파요? 자, 툼누스 씨, 뭐가 잘못됐는지 말해주세요. 그러나 파우누스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계속 흐느꼈다. 루시가 다가가서 두 팔로 안아주고 손수건을 건넬 때까지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툼누스 씨는 손수건을 받아들고 계속 눈물을 훔쳐냈다. 손수건이 눈에 다 젖어버려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면 그때마다 양손으로 비틀어 짰다. 그 바람에 루시가 서 있는 곳은 곧 물기로 축축해졌다. 루시는 툼누스 씨를 붙잡고 흔들며 귀에 대고 고함쳤다. 툼누스 씨! 뚝! 뚝 그쳐요! 다 큰 파우누스가 울다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도대체 뭐 때문에 우는 거예요? 툼누스 씨는 여전히 흐느끼며 말했다. 흐흐흐, 나는 나쁜 파우누스라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전혀 나쁜 파우누스 같지 않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파우누스 같아요. 지금까지 만난 파우누스 중에서 가장 좋은 분이요. 흑흑, 내 속을 안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나쁜 파우누스예요. 세상에 나보다 더 나쁜 파우누스는 없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데요? 우리 아버지라면 저기 벽난로 선반 위 그림 속에 있는 인물이 우리 아버지인데 절대로 이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짓이라뇨?
내가 한 짓 말해요. 하얀 마녀 밑에서 일하는 거요. 그게 내 일이에요. 하얀 마녀가 내 주인이죠.
하얀 마녀? 그게 누군데요?
아니, 몰라요? 온 나니아를 한 손에 쥐고 흔드는 여자 말이에요. 바로 그 여자가 이렇게 겨울만 계속되게 만들었어요. 크리스마스도 없는 영원한 겨울을 말이에요. 세상에, 생각 좀 해봐요.
끔찍해라. 그런데 그 여자가 당신한테 무슨 일을 시키죠?
툼누스 씨는 깊은 신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가장 나쁜 짓이지요. 나는 마녀의 하수인이에요. 날 봐요, 이브의 딸. 내가 숲속에서 만난 가엾고 순진한 어린애를, 나한테 아무 해코지도 하지 않은 그 아이를 친구인 척하고 집에 초대해서 내 동굴로 데려와 잠들도록 꼬인 뒤에 하얀 마녀한테 넘겨주는 짓을 한다면 믿겠어요?
아니요. 당신은 절대 그런 짓을 할 뿐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그렇게 했는걸요.
글쎄요.
루시는 다소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건 아주 나쁜 짓이죠. 하지만 이렇게 후회하고 있으니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오, 이브의 딸.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그건 전에 했던 일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루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쳤다. 그게 무슨 뜻이죠?
당신이 바로 그 아이예요. 나는 하얀 마녀한테 명령을 받았어요. 만일 아담의 아들이나 이브의 딸을 숲에서 보면 붙잡아서 자기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처음 만난 인간이었어요. 나는 친구인 척하면서 당신에게 차를 대접하겠다고 했지요. 그러고는 아까부터 당신이 잠들기만 기다렸어요. 당신이 잠들면 마녀한테 보고하려고요.
아, 하지만 안 그럴 거죠, 틈누스 씨? 그렇죠? 네. 진짜 그러면 안 돼요.
틈누스 씨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도 마녀한테 잡히고 말 거예요. 그럼 내 꼬리랑 뿔은 싹둑 잘려버릴 테고 턱수염도 모조리 뽑히겠죠. 그리고 마녀는 마법의 지팡이로 내 아름다운 발굽을 후려칠 거고요. 형편없는 말발굽처럼 보기 싫고 딱딱해지게 말이에요. 마녀가 정말로 화가 나면 날 돌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럼 난 마녀의 무시무시한 집에서 바운스 석상이 되어 있겠지요. 케어 페러벨 성에 있는 왕좌 4개가 다 찰 때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언제 그런 날이 올지 혹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르죠. 루시가 애원하다시피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틈누스 씨. 하지만 날 집에 보내주세요. 물론 그래야죠.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야 뭘 좀 알 것 같아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인간이 어떤 건지 전혀 몰랐어요. 이젠 당신을 알았으니 절대 마녀에게 넘겨줄 수 없어요. 자, 지금 당장 여길 떠나야 해요. 내가 가로등까지 데려다 줄게요. 거기서부터는 혼자 빈방 옷장으로 돌아갈 수 있죠? 자신 있어요. 되도록 빨리 가야 해요. 숲속 곳곳에 마녀의 염탐꾼들이 득실거리거든요. 나무들 중에도 마녀 편이 있을 정도니까요. 둘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찻잔들을 그대로 놔둔 채 떠났다. 툼누스 씨는 또다시 우산을 펴들고 루시에게 팔짱을 끼게 하고는 눈 속으로 나왔다. 돌아가는 길은 파우누스의 동굴로 왔던 길과는 딴판이었다. 둘은 한마디도 없이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움직였고 툼누스 씨는 계속 컴컴한 곳으로만 갔다. 루시는 다시 가로등이 있는 곳까지 와서야 겨우 마음을 놓았다. 툼누스 씨가 말했다. 이브의 딸, 여기서부터는 길을 알겠죠? 루시는 나무들 사이를 열심히 바라보았다. 멀리 대낮같이 밝은 빛이 어렴풋이 보였다.
네, 옷장문이 보여요.
그럼 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저... 네, 내가 하려던 짓을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루시는 툼누스 씨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나 때문에 끔찍한 공경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녕, 이브의 딸.
그런데 저... 내가 그 손수건을 간직해도 될까요?
대담하다요.
루시는 멀리 보이는 빛 쪽으로 있는 힘을 다해 내달렸다. 어느새 거칠게 스치는 나뭇가지 대신 모피코트에 부드러운 감촉이 와닿더니 발 밑에는 뽀드득거리는 눈 대신 나무 판자가 삐걱거렸다. 루시는 대번에 자신이 옷장에서 뛰쳐나와 이 모든 모험이 시작된 빈 방에 돌아와 있는 걸 깨달았다. 루시는 등 뒤로 옷장 문을 꼭 닫고 주위를 둘러보며 숨을 핥닥거렸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복도 쪽에서 다른 형제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루시는 큰 소리로 외쳤다.
나 여기 있어! 여기! 방금 돌아왔어! 난 괜찮아!
에드먼드와 옷장. 루시는 빈방에서 복도로 뛰어나오자마자 다른 세 형제들을 만났다. 루시가 거듭 말했다.
난 괜찮아. 방금 돌아왔어.
수잔이 물었다.
루시, 도대체 무슨 소리야?
루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왜? 내가 어디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았어?
피터가 말했다. 아하, 너 숨어 있었구나. 그렇지? 가엾은 루시. 숨었는데 아무도 몰랐다니. 사람들이 널 찾게 하려면 더 오래 숨어 있어야지.
몇 시간이나 딴 데에 가 있었는데?
다른 형제들은 서로를 빤히 쳐다보았다. 에드먼드가 자기 머리를 콩콩 두드리며 말했다.
돌았군. 완전히 돌았어.
피터가 물었다.
루시, 그게 너 무슨 소리야? 아이 참, 내가 옷장 안으로 들어갔을 땐 막 아침을 먹은 다음이었단 말이야. 난 몇 시간 동안 딴 데 가서 차도 마시고 별별 일이 다 있었다고. 수잔이 말했다. 루시, 멍청한 소리 그만해. 우린 방금 그 방에서 나왔어. 너만 거기 남아있었고. 피터가 말했다. 루시는 멍청한 소리를 한 게 아니야. 그냥 재미삼아 얘기를 지어낸 것 뿐이지. 그렇지, 루시? 장난인데 뭐. 아니야, 피터 오빠. 그런 게 아니야. 그건 마법의 옷장이야. 그 안에는 숲이 있고 눈이 내리고 파우누스도 있고 마녀도 있고 나니아란 나라도 있어. 가서 보란 말이야.
다른 형제들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지만 루시가 너무 흥분해 있어서 다들 루시와 함께 그 방으로 되돌아갔다. 루시는 쏜살같이 앞장서서 달려가 옷장 문을 활짝 열고 소리쳤다.
자, 직접 봐.
수잔은 모피코트를 옆으로 제치고 고개를 안으로 디밀며 말했다.
어휴, 바보. 이건 그냥 옷장이야. 봐, 뒷벽이 있잖아.
모두들 안을 들여다보며 코트를 밀어젖혔다. 그때 루시와 함께 모두가 본 것은 틀림없는 보통 옷장이었다. 숲도 눈도 보이지 않고 옷걸이가 붙어있는 옷장 뒷벽만 확실히 있었다. 피터는 벽이 단단한지 확인하느라 옷장 안으로 들어가 똑똑 두드려보기까지 했다. 피터가 다시 나오면서 말했다.
장난이 심했어, 루시. 우린 깜짝까지 속았다고.
대단한걸? 반쯤은 믿었잖아.
장난이 아니야. 방금 전까진 딴판이었다고. 정말이란 말이야. 맹세해.
자, 루시, 좀 지나치잖아? 농담이지? 이제 장난은 그만두렴. 얼굴이 새빨개진 루시는 무슨 말인가 하려고 했지만 뭐라 해야 좋을지 몰라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루시는 아주 비참했다. 만일 루시가 죄다 재미삼아 꾸며낸 얘기라고만 했으면 다른 형제들과 얼마든지 화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루시는 거짓말이라곤 손톱만큼도 할 줄 모르는 아이이고 자신이 본 게 사실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장난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다른 형제들은 루시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때문에 루시는 몹시 슬펐다. 큰 오빠와 언니는 별뜻 없이 그랬지만 작은 오빠만은 분명히 악의가 있었다. 에드먼드는 루시만 보면 온 집안 벽장마다 또 다른 새로운 나라들이 있냐고 놀려댔다. 더욱이 요즘같이 즐거워야 할 때 그렇지 못한 것은 여간 속상한 일이 아니었다. 날씨가 계속 화창해서 아이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바깥에서 헤엄치고 낚시하고 나무에 기어오르고 히스가 무성한 들판에서 뒹굴며 놀았다. 그렇지만 루시는 도무지 재미가 없었다. 다시 비가 내린 날까지 그런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날 오후까지 줄기차게 비가 내리자 아이들은 집안에서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다. 수잔이 술래였다. 다들 숨으려고 흩어지자마자 루시는 옷장이 있는 방으로 갔다. 옷장에 숨을 생각은 없었다. 그랬다가는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일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을 테니까. 그런데도 옷장 안을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이제는 루시조차 나니아와 파우누스가 꿈이 아니었을까 의심스러웠다. 집이 워낙 크고 복잡해서 숨을 곳은 많았다. 루시는 옷장 안을 한 번 들여다보고 나서 딴 데 숨어도 시간은 충분할 것 같았다. 그런데 막 옷장 앞에 다다른 순간 바깥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루시는 할 수 없이 옷장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살며시 닫은 다음 붙들고 있었다. 절대로 문을 꽉 닫지는 않았다. 옷장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법의 옷장이 아니라도 말이다. 루시가 방금 들은 발자국 소리는 에드먼드의 발소리였다. 에드먼드는 방으로 들어오다가 때마침 옷장 안으로 사라지는 루시를 보았다. 에드먼드는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특별히 숨기 좋아서가 아니라 루시가 말한 상상의 나라를 트집잡아 계속 놀려먹으려는 심보에서였다. 에드먼드는 옷장 문을 열었다. 여느 때처럼 코트가 걸려있고 좀약 냄새가 풍기고 컴컴하고 조용했다. 루시는 보이지 않았다. 에드먼드는 혼자 중얼거렸다. 루시는 내가 수잔 누난 줄 아나 봐. 그래서 뒤에 꼼짝 않고 숨어있는 걸 거야. 에드먼드는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것이 매우 멍청한 짓이라는 걸 깜빡 잊었다. 그때부터 에드먼드는 루시를 찾아 어둠 속을 더듬어 나갔다. 몇 초 안에 루시를 찾을 거라고 기대했던 에드먼드는 예상이 빗나가자 다소 당황했다. 다시 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려고 했지만 문도 찾을 수가 없었다. 에드먼드는 그만 꺼림칙해져서 사방을 거칠게 더듬거리며 소리질렀다. 루시! 루시! 어딨니? 너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에드먼드는 자기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벽장 같은 데서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들판에서 나는 듯한 소리였다. 게다가 에드먼드는 불현듯 추위를 느꼈다. 그때 불빛이 보였다. 에드먼드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다행이야. 문이 저절로 열린 게 틀림없어. 그러고는 루시 생각은 모조리 잊어버리고 불빛 쪽으로 다가갔다. 옷장 문이 열렸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에드먼드가 발을 내디딘 곳은 빈 방이 아니었다. 어둑어둑하게 우거진 어느 전나무 숲 그림자를 벗어나 숲 한가운데 탁 트인 공간에 서 있었다. 발 아래로 뽀드득 뽀드득 마른 눈이 밟혔고 나뭇가지 위에도 눈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하늘은 맑게 갠 겨울 아침에나 볼 수 있는 옅은 쪽빛이었다. 바로 앞에서 선명하고 붉은 해가 나뭇줄기 사이로 막 떠오르고 있었다. 사방이 너무나 고요해서 마치 그 나라에 살아있는 것이라곤 에드먼드 혼자뿐인 것 같았다. 나무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울새나 다람쥐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어디를 둘러봐도 온통 숲이었다. 에드먼드는 추워서 덜덜 떨었다. 에드먼드는 그제야 루시를 찾던 중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와 더불어 지금 현실로 밝혀진 상상의 나라를 가지고 루시한테 얼마나 심술궂게 굴었는지도 떠올랐다. 에드먼드는 루시가 틀림없이 근처 어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루시! 루시! 나도 왔어! 나야, 에드먼드!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에드먼드는 루시는 요즘 나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거야 하고 생각했다. 에드먼드는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이처럼 낯설고 춥고 적막한 곳에 혼자 있는 것은 더욱 싫었다. 그래서 다시 소리쳤다. 루시! 의심해서 미안해. 네가 옳았어. 어서 나와. 우리 화해하자. 그러나 여전히 아무 대답도 없었다. 에드먼드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여자애들은 다 그래. 꽁해가지고 사과도 안 받아들이고 말이야. 에드먼드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거의 굳혔을 때였다. 숲 저 멀리에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데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술록 두 마리가 끄는 썰매 한 대가 보였다. 셰틀랜드 종의 조랑말만한 술록은 털이 어찌나 하얀지 눈보다 더 하얗게 보였다. 높이 뻗어있는 술록의 뿔은 아침 노을을 받아 불타는 듯 빛나고 있었다. 주홍빛 가죽으로 된 술록의 끌체에는 종이 잔뜩 달려있었다. 썰매에는 일어서 봤자 키가 1미터도 채 안 될 것 같은 뚱뚱한 난쟁이가 앉아서 술록을 몰고 있었다. 그 사람은 북극권 모피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기다란 금빛 장식술이 달린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다. 난쟁이의 무성한 수염은 무릎까지 내려와 담요 노릇을 제법 톡톡히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난쟁이 뒤로 썰매 한가운데 아주 높다란 자리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에드먼드가 이제까지 본 여자 가운데 가장 키가 크고 덩치가 어마어마한 여인이었다. 그 여인도 목까지 올라오는 하얀 모피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오른손에는 길고 곧은 황금빛 마법의 지팡이를 들었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다. 여인의 얼굴은 새빨간 입술만 빼고는 그냥 창백한 정도가 아니라 흰 눈이나 백지장 같았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매우 오만하고 차갑고 섬뜩한 분위기를 풍겼다. 썰매가 에드먼드 쪽으로 휙 다가왔다. 종이 딸랑딸랑 울리고 난쟁이가 채찍을 휘두르는 가운데 썰매 양 옆으로 눈발이 휘날리고 있었다. 썰매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 여인이 말했다. 멈춰라! 난쟁이가 너무 갑자기 고삐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술록들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술록들은 이내 자세를 추스린 뒤 제갈을 우두둑 우두둑 씹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차디찬 대기 속으로 뿜어져 나오는 술록들의 콧김이 마치 연기처럼 보였다. 여인은 에드먼드를 매섭게 쏘아보며 물었다. 그런데 넌 뭐냐? 에드먼드는 다소 어색하게 대답했다. 나는 에드먼드예요. 에드먼드는 자기를 쳐다보는 여인의 눈초리가 싫었다. 여인은 얼굴을 찡그리더니 아까보다 더 험악하게 쏘아보며 물었다. 그게 여왕한테 하는 말버릇이냐?
용서하세요, 여왕폐하. 몰랐어요.
나니아 여왕을 모른다고? 허참, 이제부터는 똑똑히 알게 해주지. 그건 그렇고 다시 묻겠는데, 넌 뭐냐?
저, 여왕폐하, 도대체 뭘 물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교에 다녀요. 아무튼 지금은 방학이라서 안 다니지만요.